칼과 다윗 보이지 않는 전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통계와 확률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확률을 강의하던 교수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고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도 제로에 가깝다. 그러면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 네, 제로 곱하기 제로는 더블 제로. 하지만 그리고 교수님이 씩 웃어요. 저는 그 웃음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복권 당첨자가 교통사고로 많이 죽는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삶에는 세상의 확률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다는 말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확률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저에게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상 사람들한테 안 일어난 일은 저한테 다 일어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혹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저에게 시시때때로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럴 리가. 저는 그 이유를 짐작을 하지만은 뭐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전자제품이나 혹은 컴퓨터에 관한 제품을 사면은 불량품이 오는 경우가 아마 반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받으면 아예 리턴할 것을 예상을 하고 조심스럽게 언박싱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전공한 저하고 뭐 한 20년 가까이 그 근무한 미국 직장 동료 말이 왜 그러니?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도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 아마도 너희 몸에서 전자파나 자기장에 나와서 컴퓨터 망가뜨리는 게 아닐까? 자전 설명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 말이 맞다면은 딜버리가 된 멀쩡한 상품이 언박싱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진 어떤 기공이나 내공에 의해서 망가진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그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뒤에는 현대 과학이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invisible world. 그런 세계가 존재라고요. 보이지 않는 일들이 하늘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 같이 했지만은 믿음의 눈을 들면은 보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한 세계입니다. 이건 믿음의 눈을 들어야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제 뜻이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10년간 기도를 계속한 적이 있는데 10년의 응답을 받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를 받았는데요. 응답은 저의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걸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더 구하면서 그런 기도였는데 그건 응답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의 그 어떤 성취나 그런 것들이 섞인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지만 섞인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때는 제가 기도를 하면요 그날 즉시로 반대 응답이 오는데 아 정말 겁납니다. 그냥 기도하기가 겁이 난 적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한 예를 보고 있어요. 자, 다니엘은 장차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3주 후 어느 날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장 후반부부터 13절입니다.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상한 일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제가 지금 군주는 영어로 프린스예요. 원래의 의미가 chief입니다. 그러니까 두목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구절의 번역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건 또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에요. 들어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으므로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므로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령들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다. 내가 지금 전쟁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그냥 그 개역개정의 원문들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여기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 또 천사장 미가엘,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의 악령인 타락한 천사인데, 페르시아를 관할하고 있는 악령이 길을 막아서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싸우다가 삼진한 지졌다. 여러분 뭘 봅니까? 천사와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저는 아마도 제 안에서 제가 저한테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이런 전투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거죠. 자,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투는 땅에서 벌어지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악령은 정말 존재할까요? 예,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의 존재는 믿겠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연히 믿겠죠. 하나님 믿고 천사 안 믿겠다는 교인들도 많아요. 사탄과 악령의 존재는 못 믿겠다. 근데 여러분, 사탄도 원래는 하나님을 보좌하던 천사장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란한 후에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 한 3분의 1이 쫓겨났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오늘도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데, 이 크리스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천사와 타락한 천사들 간의 전투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성경 기록인데, 여러분 성경 기록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투, 이런 일들이 오직 저한테만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다 일어납니다. 이거 많이 일어난 사람이 사탄이 지목하는 인물이고요. 이거 전혀 안 일어나는 사람은 넌 녹아라, 그냥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에게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18장 19장에서 지금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18장 19장에 일어난 일들은 하늘에서의 천사와 타락한 천사의 전쟁입니다. 그게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성경으로 기록한 게 사무엘상 18장 19장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고 보면은 다니엘의 전령을 가지고 온 천사가 그냥 바사 군주와 바사 왕자들과 21일 동안 놀고 왔다 뭐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을 두고 전투가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즉시 성령에 감동되고, 네, 이게 사무엘상 16장에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영적인 병이죠. 또 세상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적인 병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도대체 구분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병하고 정신병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실제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데 그걸 정신병으로 고쳐지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생기고, 또 반대로 사울왕은 악령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과 사탄 간의 전투가 그 원인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이 구절 읽고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저 무슨 장면 같아요? 정말 자기가 죽도록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에? 자기 있는 거 다 빼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어느 코멘터리를 또 봤더니 어느 학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생 연애자였대요. 세상에 성경을 해석을 하다가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자, 다윗에게는 막강한 아군이 생기는데요.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나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 있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은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친구 있어요? 있어요? 아, 그거는 친구가 아니죠. 이거는 동생 연애는 아니지만 연인 사이죠. 연인 사이는 있어요. 네. 자, 근데 이런 친구는 일생에 한번 얻을까 말까 확률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딸이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니까 너무 좋대요. 그리고 자기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와서 스파이 노릇 하겠대요. 자, 이 요나단과 미갈 모두 친구나 그리고 이성이나 이성을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는 감정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사울왕의 아들은 신실한 친구를 두고 왕의 딸에게는 사랑을 받는데, 야, 뭐 이 정도면 전쟁 하나만은 이겼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배우자한테 첫눈에 꽂혔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9장 10절에서 12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세상에 저런 일이 있어요, 또.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나달아 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가더라. 자, 다윗을 죽이려는 사탄의 공격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구절 한번요, 지금 하늘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개념을 놓고 한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완전히 무슨 전쟁 영화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지 성경이 재미있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상상을 하세요, 좀.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항상 상상해서 읽으라고 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자, 사탄은 사울왕을 자극을 했어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집으로 도망가는데, 네, 사울은 사람을 보내서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이거 꼭 조폭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다윗에게는 막강한 아군이 형성되는 한편 사울 집안에는 스파이와 조력자가 생겼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들한테 왜 이러고 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래요 지금? 이거는 우리 이 땅에서 읽는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자, 이제 다윗은 궁전을 떠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욧으로 피신하는데, 라마 나욧, 네. 네. 이곳은 선지자들을 가르친 교육기관이에요. 말씀의 지식도 나지만은, 네. 우리의 그 메마른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영성 훈련장입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니,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니엘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예언했다는 예언이 무슨 소리예요? 뭘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 성경이 읽어집니까? 자, 이제 전투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전령들과 또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동원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완전 전쟁이 됐는데, 전쟁이 확전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편까지 갈라서 싸워야 될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원한이 있다고 편까지 싸워야 될까요? 아들과 딸은 반대편에, 반대 진영에 가담하는데 세상의 눈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러 번 전령을 보내고 다윗을 죽이러 가지만은 모두 하나님 영에 압도당하여 예언을 하는데, 자, 뭘 예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19장 21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엿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엿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엿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자, 계속 걸어가면서 지금 예언을 했대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라. 속담에, 이스라엘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다는 그런 속담이 생겼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응? 전혀 모르겠죠? 자, 왕이 계속 걸어가면서 예언을 한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계속 혼자 떠들면서 걸어갔대요. 그걸로 안 고치고요. 하루 밤낮을 빨가벗고 누워있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미친 짓이지, 그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왕이 미쳤다 그러는데, 왕이 미쳤다고 해야지 당연하죠. 뭐라 그럽니다? 사울도 선지자래요. 자, 이게 점점 무슨 소리인지 더 모르겠어요. 이제 예언이 뭔지를 알아야지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는 편이 있는데, 사탄을 주모로 하는 사울 편에는 사울왕의 부하들, 그리고 전령들, 사울을 죽이려는, 그리고 다윗을 지키려는 하나님 편에는 사울왕의 아들, 딸, 요나단, 미갈, 또 사무엘과 그 제자들. 양측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지만요, 그냥 싸워요. 왜 싸운지도 모르고. 동시에 하늘에서는 천사와 악령들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와 악령들의 전투를 보지 못하면 이 구절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해줘요. 그럼 우리 뭐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예언을 한다의 원문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네. 예언을 한다는 뜻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황홀경에 빠져갖고서는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언하는 원문.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는 8시간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 기뻐서요. 신발 벗고 그냥 옷도 입도리 벗고 방방 뜁니다. 네,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성령에 감동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언을 하는 건 성령에 감동돼갖고서는 예언을 하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은요. 사탄, 사울과 사울의 전령들이 찾아만 오면은 성령을 감동시켜갖고서는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찬양하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다 가죠. 이런 사람들이. 사울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 성령에 사로잡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합니까 우리는? 자, 저거 내일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 내일은 뭘 사면 주식이 오를까? 뭐 이런 생각만 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땅의 일들만 걱정하고 있죠? 우리 영안이 완전히 다쳐서 그래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밖에 더 있어요? 기도죠, 뭐. 근데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나요? 아무 때나 하나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극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지금 세상 말로 표현하는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지하는 영적인 능력.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안은 누가 열어주십니까? 자기가 합니까? 성령이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게요. 기도는 악한 영들을 묶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사탄하고 악령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백목사가 그래서 마귀에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면서 축복의 명령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너는 물러나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런 거 안 하면 영적인 게 없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평소에 우리가 갖출 영적인 무장입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평소에 습관을 안 해놓고 그냥 아무 때나 막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요. 우리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보호가 이제 나한테 떨어질 것인데 나는 이제 참 걱정도 없이 잘 살겠다. 그런데 막상 저한테 일어난 일들은 이상 야릇한 일들만 왜 세상에 있는 불량품들이 왜 전부 다 저한테 옵니까? 불량품이 날 확률은 0.1% 정도 그랬는데요. 그게 반이 왜 저한테 와요? 확률상으로 없었는데 온단 말입니다. 자. 싫든 좋든 나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영적인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전쟁터. 여러분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세계 역사를 유튜브에서 세계 역사를 다시 봤는데 주로 뭘 봤는가 하면 오스만. 제가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13세기, 14세기부터 시작해서 나폴레옹 전쟁이 할 때까지니까 19세기까지 계속된 굉장히 오래된 제국이고, 그 오스만 제국은 무슬림이니까, 서방의 기독교 세력과 수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역사도 요즘 다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이 전쟁터에서 대장들은 여관에서 안 죽어요. 워낙 무술이 높고, 그 다음에 부하들이 쫙 지나치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이 적진에 같이 가지 않으면 부하들이 따라오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장은 무조건 갑니다. 근데 막 쳐들어서 죽이려고 해도요, 부하도 많고, 또 부하가 없더라도요, 그 대장이 아무나 됩니까? 그냥 뛰어난 무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가끔 죽어요. 왜 죽는지 아세요? 어떻게 죽는지? 네? 화살에 맞아 죽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갑옷을 입지 않으면 적군이 쏘는 화살을 피할 수가 없다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터에서 대장이 돼도 적진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언제 날라도는 줄 알고 막아요, 그걸. 에베소서 6장 13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에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불화살을 소멸하는, 막아주는 믿음, 그것은 믿음의 방패라는 얘기예요. 예. 믿음이 있으면은 이게 방패가 돼서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노리고 있는 저 적군들 틈에서 저 악령들이 장난친 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예. 골로새서 1장 16절하고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건 알겠어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과 말미암아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이제 요거까지는 알겠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영어로 한번 번역해 봤어요.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what was visible. 자,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신 정원우 성도님께서, 제가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네, 그건 알겠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네. 자, 그냥, 본문의 의도를 여러 코멘터리 저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제가 간단하게 번역하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자, 그래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전력을 투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크리스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보이지 않는 세계, invisible world. 이것은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모르는 일들이 계속 일어만 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혹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되기만 하는가? 안 되는 일도 없이 교만해지고 좌절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는 영 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영 안이 열린다는 게 이게 세상적으로 무슨 표현이에요? 이건 또 아세요? 영 안이 열린다는 게 세상적으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영 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 영 안이 뭐야? 응? 응? 이제 조금 세상적인 용어가 나오겠죠? 소통 능력? 소통력하고 영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안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영안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 비슷하게 번역을 찾아봤는데 상상력이에요. 하나님을 상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를 상상하는 능력이 이 경우에는 영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해석을 했는데 제가 한 해석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는요. 여러분, 상상력 능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사실, 이건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현대 그 놀라운 발명품은, 여러분, 제 발명도 아시죠? 모두 이 발명가의 상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상상이 없으면 어떻게 발명을 합니까? 그게 뭔지 알고. 그래서, 그 사이언티픽 영화나, 영화에 등장하는 그 어떤 그 참 희한한 디바이스들은 지금은 없죠. 없지만 언젠가는 다 발명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은 오직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종교도요. 사람의 상상력이 없으면 종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이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상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영안이 열렸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동물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도 동물에게 없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우리 사람처럼 상상한 능력이 없어요. 상상은. 자, 그 다음 사진. 여러분, 저게 뭐 같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호모사피언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옛날에는 네안데르탈을 아주 동물 취급해서 그렸는데 요즘 계속 연구 조사를 하니까 사람하고 훨씬 같답니다. 근데 여기 차이점을 딱 물어보세요. 네안데르탈에는 체격이 당당합니다. 네안데르탈에는 호모사피언보다 키는 작지만요. 네. 나머지 건 월등합니다. 자, 그래도 인류와 가장 가까운 종인 네안데르탈인 사람에게도 인류에 대한 2%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의 유전자가. 네안데르탈인은 한 7, 80만 년 전에 등장해서 우리 호모사피언까지 쭉 같이 살다가 호모사피언이 시작을 한 15만 년, 20만 년 전이니까 네. 그리고 호모사피언과 4만 년 전에 공존했으니까 한 15만 년 정도 공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피가 좀 섞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네안데르탈인의 이제 피가 흐르는 건데 나중에 출현한 호모사피언과 경쟁해서 집니다. 그리고 아주 멸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쓴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죠. 아스탈리안대기. 네. 자, 이들보다 신체적으로 열등하고 뇌의 크기도 작은 호모사피언이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네. 이게 지금 인류학자들, 고고학자들 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난제랍니다. 어떻게 그 두개골도 컸어요? 두개골도 훨씬 우리 차은호 뒷머리 같이 이렇게 커갔거든요. 아직도 그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 좋고 신체 건강하고 튼튼하고 멸종할 이유가 없어요. 멸종을 해서 호모사피언이 늦게 출현했으면 호모사피언이 다 잡아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숙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다들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주 최근에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학살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같아요? 응? 맞습니다. 상상력. 인간에게는요, 네안달테안에게 없는 유전자가 있다는 가설인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믿는 유전자가 있다는 가설인데요. 자, 또 학자들이 주장할 쪽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저기 보세요. 여러분, 저 그림 뭐 같아요? 저게 호모사피언이 살던 동굴에서 발견된 벽화예요. 저도 저게 모르겠는데, 실줄이 있으니까 뭐 저게 뭐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 아니에요. 보통 뭐 사슴, 뭐 사자, 뭐 이런 그림들 쫙 있어요. 벽에는. 자기들이 사냥한 것들 뭐 이런 건데, 저건 뭡니까, 여러분? 예? 우주인 같기도 해요? 외계인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 저런 건 없어요. 그럼 저게 뭐예요? 사람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거입니다. 저런 것들이 가끔 발견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살던 동굴 벽화에는 당시에 존재하지 않던 어떤 사람의 상상력을 가지고 막 그리는 물체가 그려져 있는데, 그런데 네안달테인 동굴에서는요, 전혀 없답니다. 이걸로 뭐 뭘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나 호모사피언에게는 상상력이 있었고 네안데테인에게는 상상력이 없었다. 결론입니다. 상상하신 능력은 이 현대 과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에요. 21세기의 놀라운 발명품들이 모두 상상이 현실화된 것으로, 상상하신 능력이 있는 인류에게는 그런 미래는 제한이 없어요. 비전, 여러분,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미래를 꿈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과학은 계속 발전할 거고 우리는 새로운 세대에 계속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아무리 망가지더라도 또 적용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유독 호모사피언에게만 종교가 있을까? 여러분, 종교는요, 우리 아주 그 옛날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종교는 있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제일 처음 만든 아담과,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신이 있다는 걸 상상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종교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 위에만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종교가 존재합니까? 어떻게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인류와 가장 가깝다는 네안데르탈인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이 없기에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인류에게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있어서 종교가 있습니다. 아주 그 옛날부터. 해당해서 종교를 갖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인류에게만 종교를 갖고 태어났을까요? 왜 인류하고 훨씬 유전자가 거진 같은 네안달테인에게는 왜 애당초부터 종교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이걸?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적자로 태어난 호모사피언한테는 믿음을 주시고, 믿게 만드셨고,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더라도 네안달테인에게는 믿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목적이 있든 간에 그냥 만드셨겠지만은, 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진화론이 쭉 사람이 네안데르탈까지 올라갔다가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언이 됐다. 그런 가설도 여기서는 끊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뭐, 진화론이라고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인류에게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있어서 종교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능력이,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라기보다 사람은요, 너무 많은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답니다. 구조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외울 수 있는 것도 100명 정도. 목사는 억지로 하니까 한 200명.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서로 같이 살면서요. 같이 살면서, 동굴에서 살면서 한 동굴에서 어떻게 100명 이상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게 견딜 수 있을 만한 조건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학자들도요. 교회를 100명 넘어가면은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네안달테인은 100명 이상을 많은 숫자가 모이지 못했답니다. 그거 비교해서 호모사피언도 100명 이상은 못 있지만은 거기 종교라는 단어가 첨부되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종교는 수많은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엄청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그 많은 그 전 세계를 묶든, 오스만 제국이 그 오랜 세월을 모슬람이라는 그 종교 하나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종교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다 하나님부터 나온 상상력에 기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종교라고 다 진짜는 아닙니다. 허황되고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숭배하기도 할지라도 거의 모든 인류에게는 종교가 있지만 뭐 가끔가다 무신론자라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잘 생각하면 무신론 자체가 종교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한 동물에게는 종교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오직 눈에 보이는 오늘만 보면서 삽니다. 내일을 설계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학설보다 더 저를 이해시키는 학설은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에서요, 영안이 없이 이 땅에서 이 땅의 물건만 생각하고, 이 땅의 걱정만 하고,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얻으려고 살다간요, 여러분, 미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답답한 얘기 합니다. 영생은 커녕 이 땅에서의 미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 다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는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대해서 싸워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또 18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하는 얘기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거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 그들을 대적하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마귀 사탄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사탄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거나 혹은 과소평가해서 사탄의 유혹을 무시하고 전혀 방비 없이 산다는 것인데 그럼 화살에 맞게 되어 있어요. 화살에 맞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하늘에서 영적으로 타락하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다 망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 크리스천은 영적인 전쟁터에 한가운데 있다고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최고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멀게 하는 건 두 번째 전략입니다. 사탄의 그 잘 알려주지 않는 비밀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놀라갑니다. 사람들 하여금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탄이 없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아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다니엘의 21일 기도, 3주간의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통한 쉼 없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